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오늘 좀 길긴 합니다만은 26절까지 우리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이 몇 년을 지냈다고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읽어주세요.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어요? 네, 70세. 그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세요. 몇 세에 낳았다고요? 70세. 이거 왜냐하면 뒤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9장, 10장, 그리고 11장인데 9장, 10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홍수가 있었죠.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홍수 심판 후에 홍수로부터 노아의 방주로부터 나온 노아 식구 8명에 대해서 홍수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게 바로 9장 10장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에게 인류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다시는 인간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잘못을 하더라도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뭐 어떻게 했다 했죠? 어디에다? 땅속에? 구름 사이로 무지개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홍수가 뭐라 그랬죠? 홍수가 맞불이라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뭐 지금 홍수가 있긴 있지만은 이 심판을 했던 그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홍수는 이 땅에 없지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두렵잖아요. 8명이 살았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고요. 두 번째 있었던 사건이 뭔가 하면 이 노아가 실수를 해서 범죄를 합니다. 뭘 하느냐? 좀 과음을 해가지고 그만 대낮에 장막에 흘러덩 붓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세 아들이 그 장면을 발견하고 나서 그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죠. 셈과 야벳 둘은 그 노아의 수치스러움을 가렸지만은 함은 그것을 놀리고 자기 아버지 노아가 잘못한 그 현장에서 마치 그것을 어떻게 보면 즐기는 것처럼 놀리는 듯한 이런 태도를 했기 때문에 함에게는 노아가 저주를 내리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또 두 번째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10장에서 함께 생각했던 노아의 세 아들 누구누구죠? 노아의 세 아들? 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창대케 된다는 기록이 바로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족보를 보면은 쭉 보는데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데 야벳 가문의 족보에는 몇 명의 이름이 나올까요? 14명. 네. 그 다음에 함의 족보에는 몇 명의 이름이 나올까요? 30명. 예. 이거 성경 퀴즈 됩니다. 마지막. 그럼 셈의 가게에는 몇 명이 나올까요? 26명. 그래서 합계가 몇 명이죠? 예. 70명의 족보 이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10장이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11장으로 넘어오면서 11장 1절부터 9절에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홍수 심판을 안 하겠다는 무지개 약속, 그 다음에 노아의 범죄와 세 아들의 운명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11장 1절부터 9절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죠. 인류가 너무 많이 막 번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가 너무 많아졌는데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범죄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들이 드디어 죄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도 많고 하니까 굳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필요 있겠느냐. 우리 인간들이 이 정도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도 다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영역, 주권에 정식으로 침범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제는 무시하고 명령을 안 따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바벨탑은 누가 쌓았다 그랬죠? 예, 니므롯이라는 사람. 니므롯은 어디 누구의 후손이죠? 네? 함. 함 중에서도 구스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함의 아들 구스의 또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니므롯으로부터 세워지는데,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하늘까지 닿게 하고, 그 꼭대기가 하늘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름을 막 이제 드러냅니다. 이런 탑을 우리가 드디어 쌓아서 우리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하늘까지는 못 올라가죠. 한 50m밖에 못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탑을 쌓고는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들은 헤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성 안에 모여가지고 탑을 쌓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를 보고 멸망을 하셔야 되는데, 멸하셔야 하는데 멸하시질 않고 오히려 그들을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언어를 갖다가 혼란을 시키는 거죠. 말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인류의 역사가 만약 여기까지 바벨탑 사건까지만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인류는 멸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부터는 새로운 또 셈의 후예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럽니다. 인간들이 갖는 인류 전체의 원래 역사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건 뭐냐?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책망하시고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으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만약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고 암담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인류의 역사를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셈의 후예를 다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구원의 어떤 빛을 비춰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장 10절부터 다시 셈의 후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10장에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26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그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또다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0장에서 기록한 26절부터 31절 사이에 기록한 셈의 역사는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기록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셈의 후손과 다 셈의 후예들인데 어떻게 다를까요? 10장에도 셈의 후예가, 10장 26절에 보면 셈의 후예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도 또 역사를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셈의 후예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중요한 차이점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앞에서 10장에서 말했던 셈의 후손은 셈으로부터 쭉 계속되다가 벨렉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에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두 명이 나타나요. 에벨은 아들을 둘 낳았는데 맏아들은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은 욕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10장에 나온 이 족보는 에벨의 아들 욕단의 후예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욕단은 아랍족속들, 지금 중동 아랍족속들 13명의 조상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욕단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기록하는 것은 그 에벨의 첫째 아들인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둘째 아들 욕단의 후예를 기록하고 있고 11장에서는 벨렉, 첫째 아들 벨렉의 이 후예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왜 하나 나누냐. 여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 족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 10절에 보니까 셈의 후예는 이르하다. 셈은 일백세의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11절에 보니 또 이따가 12절에 아르박삿은 누구를 낳았다? 셀라를 낳았고 14절에 보면 셀라는 누구를 낳았다? 에벨을 낳았고 16절에는 에벨은 34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벨렉을 낳았어요. 요 벨렉 에벨이 벨렉을 낳는데 벨렉은 형이고 욕단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 욕단은 10장에서 이미 얘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이 17절부터는 벨렉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벨렉의 후손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셈서부터 에벨까지는 똑같은 조상으로 데려오다가 에벨과 욕단서부터 나누고 욕단의 후예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 벨렉의 후예만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가지고 마지막 오늘 읽은 데서 우리가 누구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롭게 족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냥 보통 족보가 아니에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보로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가서 나중에 누가 나왔죠? 다윗이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부터 쭉 나가면 누가 나올까요? 우리가 쭉 나가면 그 다음에 어디가 될까요?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그 후손인데 이 하나님 자손의 후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이후에 바벨탑으로 끝이 아니라 흩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족보의 특별한 점이 뭐 그것만 기록해서는 별게 아닐 텐데 아주 특별한 면이 많아요. 뭐냐면은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10장에 기록된 야벳이나 함이나 또 이 셈의 족보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몇 년 살았고 몇 살까지 살았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11장에 오면은 5장 아담의 후예처럼 드디어 나이를 기록해줘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또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하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게 10장 사람들의 이 족보는 그런 거 쓸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름만 쓰는데 11장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이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나이까지 누구를 낳았다 몇 살에 이런 걸 이미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뭘 주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 수없이 많지만 선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을 좀 덜 가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는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몇 살에 뭐를 낳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걸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이 족보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 우리가 그런 종류로구나. 그런 사람이로구나. 그 다음에 이 족보에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장 아담의 후손, 최초의 인류인 그 아담의 후예에 대해서 5장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셈에서부터, 노아의 아들 셈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서부터 노아까지의 기록. 이것이 바로 10대가 됩니다. 근데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예요. 그러니까 함께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몇 대일까요? 20대죠. 그럼 이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입니다. 그럼 아담의 몇 대 손이 될까요? 20대 소년.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세요. 이거 평생 못 들어봤죠. 그죠? 아담의 몇 대 손이다? 20대 손이다. 누가?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몇 대 손 정도 될까요? 우리는 뭐 1대 손 정도 될까요? 아담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는 바로 직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족보가 형성되지만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족보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바로 1대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낳고 자녀를 삼았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손자가 아니라 손녀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1대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은 족보를 기록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족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와 바로 관련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맏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맏아들, 맏오빠. 예수님은 맏오빠고 우리는 맏형이라고 불러야 돼. 전부 형제로 만드셨다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때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일대 전부 자녀들이에요.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손, 자녀 삼았다는 말씀의 의미인데,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족보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도 어떤 분 보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무슨 신앙? 네, 모태 신앙이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집안이 4대째 목사님 가정이다. 이거는 꼭 이 창세기 족보 때나 쓰는 얘기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족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바로. 그런데도 이 아직도 이 구약적 사고방식이 잘못되어가지고 자기가 사대서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한국에서 아마 지금 제일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의리의리한 교회 아시죠? 제일 큰 교회 서초동에. 그게 목사님이 맨날 자랑하는, 이응 목사님이 자랑하는 게 뭐냐. 자기는 4대째 목사님 가정이네. 그리고 4대째 못해. 그럼 5대보단 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10대보다도 못한 거 아니야. 그런 걸 자랑. 교회마다 그런 거 자랑하죠. 내가 2대째 장로님 가정입니다. 우리는 나면서, 전 어렸을부터 5살부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족보가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10대인데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은 그가 아까 벨렉하고 욕단에서 벨렉에서부터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이 벨렉이란 사람의 7번째. 그러니까 에벨 그 아버지 에벨서부터 7대 손이에요. 이 7대 손이라는 건 성경에 7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족보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읽었는데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사람의 이 생명 수명이, 평균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는 인간들이 얼마나 살았어요? 보통 살았다 하면 900년 넘어요, 보통. 그래서 홍수 이전 사람들의 그 10명의 이 족보를 갖다 놓고 평균해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 봤더니 858세예요. 홍수 전에는 858세 인간이 살았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800세 살면 어떻겠어요? 내일 가게 800년 다닐 수 있나요? 지겹잖아. 이거 되겠어요? 아유, 세탁소 800년 할 수 있겠어요? 회사 800년 다니는 거 좋겠어요? 사실 요새 800년 안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 적당하게 한 10년 다녀도 지겨운데, 그죠? 그러니까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축복이에요, 사실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의 고통스러운 삶은 짧아지지만,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삶은 길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왕 영생이지만 좀 길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홍수 전에 사람들은 수명이, 평균 수명이 858세. 근데 홍수 뒤에 오면은 317세로 줄어요. 317세에도 홍수 바로 뒤에 있는 샘이나 이런 사람들은 600년씩 살았는데 그 사람들 빼고 거의 아브라함 시대로 오면 20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명이 점점 줄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홍수 전에 보면 노아는 950세나 살았어. 그리고 뭐 또 샘도 600세. 근데 에벨은 464세. 그러고 나서 오늘 르, 스루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다 200대로. 데라는 26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면은, 대라는 205세만 살고 끝나는 거예요. 다 200세 이제 간 넘기. 그리고 또 여기 가만히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은, 또 이런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홍수 이전에는 애를 낳을 때 몇 살에 낳았느냐면은 제일 어려서 낳은 게 65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제일 나이 많은 건 187세. 어떤 할아버지는 500세에 애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노아는 500세에도 애 낳았어요. 아이고 골치 아파. 이게 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족보가 있어요. 홍수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 오늘 이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제일 어려서 낳은 사람은 29살에 낳았어요. 그리고 나이 제일 많아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인데 100살에 낳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20대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100세에 낳았지만 거의 다가 길어봤자 데라가 70세에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딱 젊어서 애를 낳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수명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5장에 있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하는 죽었다.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았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족보에 보면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는데 그리고 몇 세까지 지내면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몇 세에 죽었다는 요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죽었다는 얘기를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아담의 족보, 5장의 족보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초기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됐는데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 징계가 이제는 죽이질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는 것이 인간들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목숨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도 하나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보면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자, 셈이 몇 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요? 100세에 낳았어요. 근데 그때가 100세가 딱 됐을 때 보니까 홍수 난 지 2년째예요. 홍수 난 지 2년째다. 그러면 100세를 낳았다. 그러면 홍수가 딱 시작될 때에는 셈은 몇 살이었을까요? 홍수 시작될 때는 홍수는 1년밖에 없었으니까 적어도 98세에는 낳았다는 얘기. 100살이 됐겠죠. 근데 홍수 2년에 나오면 몇 살이 돼야 돼요? 102세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00세의 애를 낳았다 그러면 아 이거 성경이 뭐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 그죠? 102세의 애를 낳았다고 해야 되는데 100세의 애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그렇다고 500세의 노아가 새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됐는데 500세의 새 쌍둥이를 바로 낳았을까요? 아니면 5월달에 하나 낳고 6월달에 하나 낳고 7월달에 하나 이랬을까요? 그렇다면 500세에 애를 낳는데 어떻게 낳았다는 거야? 그리고 홍수가 600세니까 100년이 지났는데 이 셈이라는 사람이 100세에 애를 낳아버렸어. 홍수 때 낳아야 되는데 홍수 지나고 2년 만에 낳았으니까 결국 102세 때에 낳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걸 여러분 다 이거 제가 조사해보고 읽으라고 했는데 우리 전구목 권사님은 이거 다 조사해가 써가지고 왔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해봤어요. 내가 정금호 권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조금 이따. 해온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되지. 안 해본 사람한테 물어. 그래서 102세 돼야 되는데, 요거 왜 이렇게 돼? 요것이 참 성경에서는 참 말썽달썽한데, 500세에 낳았다는 얘기는 아마 마지가 500세에 낳았을 것이다. 그럼 그 다음 애들은 500세보다 좀 늦어졌겠죠. 그럼 노아가 방주를 막 지을 때 셈, 함, 야벳은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을 거고, 걔네들이 커가지고는 방주 짓는데 같이 도왔을 거라. 그럼 셈은 제일 맏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보통 책을 이 성경책 앞에 보면은 셈이 맏아들처럼 보이는데 11장 10절에 오면은 셈이 맏아들이 아니라 야벳이 맏아들처럼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셈은 누구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 그럼 노아와 아담, 아까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몇 대? 20대. 20대이죠. 맞나요? 아담의 20대지. 셈에는, 10대. 셈에는 10대니까 노아는 11대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노아의. 노아의 11대인데, 자, 노하고 아브라함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럼 11대나 죠. 노아는 홍수 있었고, 그 다음에 10대 밑에 가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았을까? 노아는 당연히 10대인데 당연히 죽었죠. 근데 보세요. 노아는 이렇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해가 언젠가 하면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오늘 이 족보를 쭉 계산해 보면은 다 알 수,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2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해가 언젠가 하면 홍수가 있고 나서 292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요. 홍수가 있고 나서. 292년이죠. 홍수 끝하고 나서 292년에 아브라함이 딱 태어났는데 노아는 언제까지 살았느냐? 홍수가 끝나고 나서 35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노아가 몇 살이었을까? 58살이나 됐어요. 아브라함이 58세까지 노아는 이미 살았어요. 야, 이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야. 10대 할아버지까지도 섬겨야 되니까 세배 한번 하려면 11번을 해야 되고 그 삼촌 아들까지 하려면 세배 한 달씩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기록을 가만히 보면 노아와 아브라함이 한 시대에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샘은 어떨까요? 샘, 노아의 아들 샘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샘은 600살까지 못 살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홍수 뒤에는 500살을 살잖아요. 왜냐 홍수 500살에 노아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100살에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500살을 더 살았으니까 600세. 그럼 292세에 아브라함이 낳았다면은 샘은 자그만치 적어도 한 210살까지 사는 거야. 계속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샘은 살아 있는 거야. 이거는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샘은 살아 있어. 샘 1대 할아버지는 살아있는데 10대 후손은 아브라함은 먼저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해보면 샘은 야곱 시대에도 살아있었어요. 샘은. 자, 야곱 시대. 또 이 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35년을 더 살아요. 이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해요. 아, 이건 뭐 좀 이상하다는데. 어떻든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계열, 이 족보에 나온 샘의 족보 사람들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들, 노아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노아가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던 이런 것들이 조상에 의해서 대대로 자손들에게 말로서 또는 그대로 전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노아가 살아있는 그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홍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아마 들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손들의 어떤 족보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문제도 있어요. 이 기록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보면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어요. 12절에 보면은. 그리고 13절에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이렇게 되니까 아르박삿, 셀라, 이렇게 족보가 바로 내려가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 가졌으면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3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36절. 누가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끝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예수님 족보를 보는 건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상은 가인 아니요. 그 이상은 아르박삿이요. 그 이상은 샘이요. 이렇게 되죠. 자, 샘이 누구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노아니까 노아가 샘을 낳았고 샘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박삿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아박삿은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안을 낳았어요. 그럼 35절에 가면 가인안은 누굴 낳았겠어요? 살라를 낳았겠죠. 셀라를 낳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셀라는 고우에 있는 헤버, 에버를, 에벨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에버, 요거는 번역의 문제인데 헤버가 아니라 에벨. 그 다음에 살라는 셀라. 자, 그러면 아박삿은 아르박삿이에요. 아르박삿, 셀라, 에벨.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가인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13절에 보면은 셀라를 누가 낳았다? 아르박삿이 낳았어요. 가인안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복음이 틀리는 거야? 이 창세기가 틀리는 거야? 가인안이란 사람이 아르박삿의 자녀로 들어가고 아르박삿이 가인안을 낳고 가인안이 셀라를 낳는 이런 족보가 되는데 오늘 창세기를 보면 아르박삿이 셀라를 바로 낳아요. 가인안이 없어요. 이거 지금 누가복음이 잘못된 걸까요? 근데 자, 이 37절에 이런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당황하는 거죠. 성경의 이 사본들이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원본인 오늘날 없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모세가 썼던 거, 사도 바울이 썼던 거, 또는 뭐 마태복음 마태가 썼던 거, 이런 게 썼던 그 성경 원본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어졌고 뭐만 남았느냐? 사본만 남아있어요. 원본을 좀 보관을 누군가가 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의 원본은 창세기고 뭐 원본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본만 보관이 되다 보니까 사본은 뭔가 원본을 보고 복사기에다 넣은 게 아니라 일일이 쓴 거예요, 전부 다. 그럼 베꼈을 때 혹시 잘못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무오하다. 한 자도 틀림이 없다. 이 말씀은 성경의 원본을 보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했던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던 원본은 착오가 없는데 베꼈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에게는 약간의 기록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인안이라는 사람은 보면 사본이 옛날 유명한 사본이 많아요.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사본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가인안 이름이 안 나와요.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아주 가장 우리가 권위를 주는 사본인데 그 사본에 보면 가인안 이름이 없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는데 그것도 또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된 걸 헬라 말로 고쳤던 첫 번째 번역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이 가인안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바로 이 70인 성경을 보고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이에요. 그런데 가인안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안이 어떻게 된 걸까?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게 뭔가 기록을 하다 잘못 썼다는 거지. 그게 바로 37절에 얘기한 누가 보면 3장 37절에 보면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아 여기 가인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인안은 말이 나오죠. 근데 요 가인안은 사실 맞아요. 우리가 5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은 노아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건 게난이 맞는데 아마 누가복음을 이걸 베껴 쓰던 사람이 37절, 6절 쓰고 37절 쓸 때에 37절에 있는 가인안을 우리 왜 한 줄 이렇게 잘못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책 보다 보면 위에 있는 아버지가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아들 학교 간 걸 두 번 쓸 수 있잖아요. 같은 줄을 모르고. 아마 그래서 착각을 하고 이렇게 썼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 모르겠어요. 그런 게 성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로 알려주시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이 족보 안에도, 데라까지 온 이 족보 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18절에 나온 르우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노아처럼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을 하는 것처럼 르우라고 하는 조상하고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지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또 그 반면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보면은 아주 우상을 잘 충성스럽게 섬기던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이 셈의 후예에 선택된 백성들 중에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족보 안에도 사실은 전부 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그건 족보의 흐름이지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족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가문 족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 존재다.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제일 잘못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후예가 되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네들의 어떤 선민의식 잘못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족보 속에 있기 때문에 또는 집안에 믿는 가문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큰 교회단 어떤 교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족보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날 필요도 없나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믿음으로 양육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딸이 태어나면은 걔네들은 복음을 아나요 모르나요? 금방 태어났는데 나기 전서부터 성경 읽고 나오나요? 복음을 알고 나오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이미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부모가 되었다면 그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이걸 다시 말해서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뭐 엄청나게 어디 전도지 들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눠주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우리 부모에게도 누구에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셈의 후예에 대한 족보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 얘기는 아직도 없죠. 자, 하란은 애를 낳았어. 세 아들 중에서.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28절 볼까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세 아들 중에서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자, 그 다음에 29절에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어. 자, 누가 장가를 들어요? 그럼 하란은 죽었으니까 장가를 못 들었다는 얘기. 그럼 장가하기 전에 총각 귀신이 된 거지. 먼저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남아있는 두 형제, 아브라함과 나홀이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자, 아브라함의,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아내 이름이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자,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떻게 됐을까? 이 30절 시작.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하, 아브라함은 사레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노칠드러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1절에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자, 데라가 지금 출발을 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해요? 가나안으로 가려 하다가 어디에 멈췄다? 하란에 멈췄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어디에 멈췄다? 하란 땅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자, 31절이면 누구와 같이 갔을까? 1번 첫 번째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아들이 따라갔고 두 번째는 하란의 아들 손자 롯. 아까 하란은 먼저 죽었는데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이건 총각 귀신이 아니로구나. 이제 봤더니 아들이 있네. 그죠? 좋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누가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그러니까 여기 가만 따라가면 보면 아브라함과 아내.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인 아버지 없는 이 조카 롯. 이렇게만 따라간 거예요. 세 명이. 그러면 나홀이라고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따라갔나 안 따라갔나요? 지금 현재 보면 안 따라간 거죠. 나홀은 그럼 아직도 어디 있나? 갈대아 우르에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것이 족보입니다. 요 얘기를 왜, 이거는 데라의 족보라고 지금 나와 있죠. 27절에 보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더라. 이런 얘기죠. 실제 얘기를 하려는 건 데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때서부터 25장, 창세기 25장까지는 완전히 누구 얘기하냐? 아브라함의 얘기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도 그 제목을 갖다가 데라의 후예라고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의 기록 방법이에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도 제목은 아버지인 데라의 후예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두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은 뭐냐면 이삭은 이삭의 후예 드리다 하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두 아들의 얘기를 쓰고 있어요. 또 37절에 가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37절부터 나오는데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딱 제목으로 뭐냐면 야곱의 약자는 이러하니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족보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써주고 실제는 아들인데도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는 건 누구죠? 아들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지금 읽은 27절부터 32절까지의 이름을 쭉 보면 몇 명이나 이름이 나왔을까? 이름 여러분 몇 명 나왔는가 한번 세보세요. 지금까지 우린 족보는 10명, 10명씩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27절부터 데라의 후에는 여기 사람이 이름이 몇 명 나왔을까요? 우선 데라가 있을 거고 아브라함이 있을 거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고 롯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밀가, 이스가, 사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자, 데라,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갈, 하갈의 아들, 롯, 그의 딸 밀가, 그의 딸 이스가, 그 다음에 사라, 또 누가 있어요? 그럼 다 전부 다 몇 명이 나왔는데 딱 봤듯이 데라까지 8명이에요. 자, 8명이 기록했는데, 그럼 족보가 지금까지는 보통 몇 명씩 기록했죠? 10명씩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8명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10명을 아담의 후에도 10명, 그 다음에 또 셈의 후에도 10명, 10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8명만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는 아직도 아브라함의 족보는 계속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10명을 채우려면 2명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누굴까요? 2명이 들어가. 그 자손 누구누구 들어갈까요? 이삭 또 이삭과 아마 이스마엘,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이 들어가요. 요 둘의 아마 요 족보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11장 이 족보를 읽으면서 너희들이 뭘 생각하느냐. 드디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기대를 하시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을 8명만 딱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건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8절에 보니까 하라는 아비보다 데라보다도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란이 제일 먼저 죽었다는 얘기는 하란이 제일 맏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이런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제일 맏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가만히 이제 얘기를 보면 이래요. 이 족보가 이렇게 셋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을 하죠? 사레는 누구냐 하면은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창제 자매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쉽게 얘기하면 배다른 동생이 여동생이에요. 그래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레. 야, 아브라함은 요셉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야? 야, 결혼 신고도 못해, 혼인 신고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하나 아버지인데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동생 사이인데 결혼을 했어. 그 다음에 나홀이 여기 보면 장가간데 누구랑 들었다 했죠? 29절에 보면? 나홀은 밀가하고 결혼했는데 밀가는 누구 딸이에요? 먼저 죽은 자기 형님 딸이야. 그럼 사촌이야. 조카하고 결혼을. 이것도 결혼 신고 할 수 있나요? 지금 민법상에 우리나라는 못해요. 이거. 그러면 두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나홀은 여동생 아니면 조카하고 결혼을 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럼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밀가하고 그 형제가 이 하란의 형제는 밀가라는 딸이 있었고 이스가라는 딸이 있었고 롯이라는 아들이 삼자매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스가는 롯의 아내가 아닌가. 거든 남매끼리 결혼했다. 이러는데 그건 뭐 유대인들이 상상력을 그렇게 발휘해서 그래요. 근데 이때는 보면 이렇게 근친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룩한 계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그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남들어가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요 일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죠. 이삭은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아세요? 리브가하고 결혼하죠. 그죠? 리브가는 누구냐 하면은 나홀과 밀가가 낳은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또 딸이에요. 그럼 그것도 또 사촌간이야 또. 그것도 결혼해요. 자, 이삭은 그렇죠? 자, 이삭은 그렇지만 또 이삭의 아들 가가지고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야곱은 또 그 이 밀가와 아니 리브가와 또 형제가 되는 라반의 딸, 그것도 딸 하나도 아니고 둘, 레아, 라엘, 형 자매를 갖다 둘 다 아내로 맞는 이 야곱은 또 그런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족보 둘이 있을 때 여보 했다가 저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어이 조카 이렇게 부르나 어떡하나 복잡한 족보를 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초기에 이랬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역시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레위기 1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근친 결혼을 금하세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레위기 정도 모세 시대로 가면은 벌써 인구가 60만 이렇게 되니까 근친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아담과 하와 이 시절에서 초기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의 우리의 도덕상식이나 우리 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 법이라. 아니 성경 이런 게 뭐 법이 어딨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잘난 사람이야 사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건 무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사례는 애를 낳나요 못 낳나요? 못 낳죠. 지금 사례가 애를 못 낳았다는 요 얘기를 기록했을 때 이건 아주 의미가 깊어요. 뭔가 앞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사례와는 뭔가 좀 얘기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사라가 애 낳게 되는 거 이거 다 우린 창세기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그 몇 살에 태어났을까?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 이런 게 이제 또 궁금해요. 아브라함은 이 족보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166년도에 태어났다.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2166년도에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아버지는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데라가 70세에 누구를 낳았다 그랬죠? 세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아버지가. 데라가 26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세 아들을 낳았어요. 자,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데라는 몇 세에 죽죠? 205세에 죽어요. 근데 12장에 넘어가 보면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가 몇 살이냐면 75세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75세의 아버지를 떠났는데 32절에 보면 데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떠났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75세가 돼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데라가 몇 살 때 낳아야지 죽고 떠나게 되나요? 적어도 135세는 되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70세에 낳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자기가 75,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75세인데 데라가 70세에 자기를 낳았다. 그러면 합쳐봐야 145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났으니까 도대체 이건 뭐 도대체 시간이 맞질 않아요. 성경에는 이런 또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마소라 사본이나 이런 데는 145세까지 데라가 살았다 이런 사본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건 아니고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사실은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그래야만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아비 집을 떠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32절에 보면은 분명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란에서 그렇게 돼 있고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을 한 걸로 봐서 죽고 남에 떠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라의 일을 갖다가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일을 기록하다 보니까 마치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내용이 나중에 보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7장인가요?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 7장 2절인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떠났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 보면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떠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스데반이 착각을 한 걸까? 이것도 성경의 문제가 돼요.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사실 복잡해지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이 기록에서 그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정확히 따지기는 사실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걸 우리가 보면 되겠고.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이런 걸 보면은 실제 11장의 목적은 바벨탑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하신 이 후예들을 갖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이 사람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기 위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선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 조상들의 인류의 잘못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하는 문제를 지금 이 11장 족보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 그럼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역사에 있었던 사람일까? 아,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 진짜 사람, 성경에만 나온 하나님의 그냥 신화 같은 얘기일까? 아니면 셈이고 노하고 이런 것이 신화 같은 얘기일까? 이런 것이 궁금한데, 놀랍게도 말이죠. 1960년 대에 에블라토판이라고 하는 것을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란 땅 근처에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큰 돌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돌에다가 글을 써놓은 옛날 것들이 발견됐는데 그게 언제 때였냐? 거의 이 아브라함 시대 때 거예요. 근데 그 돌판을 발견했는데 그 돌판에 보니까 나오는 이름이 에벨. 에벨이 누구예요? 벨렉의 아버지. 지금 이 족보, 11장에 나오는 족보에 갈라지는 그 아버지 이름, 에벨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에블라라고 하는 이 토판, 거기 자기네들이 살던 동네가 에블라, 에벨이 살던 데라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지금부터 4, 5천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 그 이전의 기록들이 자그마치 돌이 15,000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당시 기록인데 그 당시 그럼 이 에벨의 그 당시 사람들이 몇 명이 살았느냐. 그 기록이 보면 26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런 기록이 고고학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르살리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요. 우르살리마. 그거 빨리 한번 해보세요. 우르살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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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라는 기록이 거기에 나와요. 이미 그 얘기는 뭐냐? 한참 전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록들이 이미 이 에블라 토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창세기 11장, 10장, 9장, 8장, 7장 이 사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뭐 좀 아는 사람들이 에휴 그거 아브라함 그거 다 신화 같은 옛날 얘기야 그거 사실 아니야 이러는데 역사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더 재미난 건 마리서판이라고 하는 이것도 또 대단히 오래된 건데 이건 18세기에 발견된 건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아밤람 이건 바벨론식 표현인데 아밤람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트라키라고 하는 데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아까 나홀 이름이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스룩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사르기라고 해서 거기서 이름이 똑같은 이름들이 나오는 더 놀라운 것은 이 서판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집을 살았느냐 하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집에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어떤 집에 살았을까? 이게 역사적으로 고고학에서 발견된 건데 이 마리 서판이라고 하는 이 마리 기록이에요. 그 마리에서 나온 건데 그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법, 정치, 제도, 그 다음에 돈이 얼마짜리가 있었고, 물건 살 때 돈을 얼마 줘야 되고, 뭐,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얼마고,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지금부터 5,000년 전의 것들이. 아브라함 시대의 것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던 주택의 구조, 지금으로 말하면 설계도 비슷한 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예? 천막, 자 천막, 동굴, 땅굴, 바위굴, 2층 집 어디서 살았겠어요? 야 맞아, 이거 제가 일부러 답을 주려 2층 집에 살았다는 게 놀랍죠. 근데 2층 집 그 기록을 한 거 보면 딱 들어가면서부터 문을 딱 들어가면 통로가 하나인데 들어가자마자 앞 마당이 딱 열려요. 그럼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1층에 문 들어가면서 방들이 있어요. 집이 손님들도 오고 거기서 있어요. 그다음 마당 한복판에는 배수구처럼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우물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돼 있고, 이 마당에서 보면 전경이 탁 트여져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리빙룸처럼 창문처럼 밖에 산이 다 보이는 이런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올라가서 2층 올라가면 2층에는 베란다가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숙소들이에요. 1층에는 일을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 집 구조가 오늘날 우리 미국에서 보는 집 구조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2층 집이니까. 이게 누가 살던 집이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이 살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발견된 이런 고대 문서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역사적으로 이름과 모든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뿐이지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다. 역사를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아니라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해오셨던 거예요. 앞으로 일은 우리가 미리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고 예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간의 역사조차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등장을 보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라고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안 돼서 못하고 다음 주에 하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아브라함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